KBS 오디오북
질드로의 주는 이 책의 서문에서 지적한다. 음식을 먹을 때 그가 느끼는 죄책감은 어머니의 영어를 들었을 때의 죄책감과 똑같다. 그것은 동일한 죄책감이다. 내가 볼 때 바로 이 지점에서 울프슨의 개인적 악몽은 언어의 보편적 문제로 확대된다. 말하기와 먹기 사이에는 근본적인 연계가 있다. 울프슨의 과장된 듯한 행동에 의해 우리는 그 둘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 깨닫게 된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말하기는 입의 2차적 기능으로 기이하면서도 변태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언어에 관한 신화는 종종 음식과 연결되어 있다. 아담은 낙원에 사는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권력을 부여받지만 지식의 나무를 먹었다는 이유로 낙원에서 쫓겨난다. 신비주의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단식한다. 그리스도의 몸, 살이 된 말씀은 영성체에서 수령된다. 마치 입의 생명 보존 기능, 먹기의 역할이 말씀으로 전이된 듯하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정의하는 것이 바로 언어, 말씀인 까닭이다. 울프슨이 먹는 것에 공포를 느끼고 탐식행위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책무를 배반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입을 자신을 살려주는 언어, 말씀을 발견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먹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먹는 것은 하나의 타협이다. 이미 부정 타서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이기는 하지만 그 세계에 존재하면서 언어를 발견하려면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울프슨이 추구하는 바는 언젠가 다시 영어를 말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한 희망이 책의 여러 갈피에서 언뜻언뜻 비친다. 언어 변환 시스템의 발명이나 이 소설을 쓴 일 등은 그가 병의 신비주의적 고뇌를 넘어서서 앞으로 천천히 나아가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치료법을 처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문제를 직접 대면하도록 자신을 몰아붙이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나갈 가능성을 내면에서 희미하게 감지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1인 언어의 한계를 돌파해 사람들의 언어로 진입할 가능성을 감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로 그가 내놓은 책은 무엇이라고 규정하기가 까다롭다. 하지만 그것을 치료의 방책일 뿐이라고 내쳐서는 안 된다. 또는 의과대학 도서관의 서가를 채우는 또 다른 정신병의 서류 정도로 여겨서도 안 된다. 갈리마르 출판사가 조현병 환자와 언어들을 정신분석 시리즈의 하나로 출판한 것은 심각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꼬리표를 붙임으로써 이 책이 지닌 엄청난 힘 혹은 이 책의 도처에서 발견되는 분노의 순간을 누그러뜨리려 했던 것이다. 한편 우리가 이 책을 사례 연구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문학적 기준으로 이 책을 판단하거나 다른 문학작품과의 유사성을 찾아보기가 망설여진다. 울프슨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 제임스 조이스의 피니건의 경이야나 레몽 루셀의 소설들에서 발견되는 정교한 말장난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사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책의 주제를 놓치기 쉽다. 루이스 울프슨은 문학의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그를 공정하게 대접해 주자면 우리는 그의 관점에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이런 방식을 취할 때에만 우리는 이 책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각을 바꾸어 놓을 진귀한 작품이다. 1974년